자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반대 목소리를 다 법정 처벌하겠다고? 악랄한 독재법을 만드냐?
네, 어제 정의당이 주축이 돼서 차별금지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서 오늘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른바 평등법이란 이름으로 차별금지법 제정하라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성소수자 성을 죄악이나 질병이라고 주장해온 일부 기독교에선 처벌금지법 때문에 동성에 반대하는 사람은 처벌받는다 같은 주장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바로 팩트체크하겠습니다. 이가 기자,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장이 퍼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은 물론이고요. 최근에는 일부 지역에서 이런 광고지가 배포가 됐습니다. 지금 보일 텐데요. 뭐라고 돼 있냐? 차별금지법은 동성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하면 처벌을 해서 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발의된 법안 내용을 확인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동성애 반대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어제 발의된 법안에서 뭘 금지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시죠. 성적 지향, 뭐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같은 이유로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해서 고통을 주는 괴롭힘 행위도 차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그럼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동성애 반대한다. 이걸 아예 말조차 못 꺼내느냐? 실제 법안에는 금지되는 영역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고용, 즉 뭐 직장에서 또 물건을 사거나 뭐 서비스를 이용할 때, 또 교육이나 직업 훈련을 받는 학교에서 그 밖에 행정 서비스를 받을 때입니다. 이 네 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서 설교를 하거나 네. 뭐 관련 책을 쓰거나 뭐 길거리에서 발언하는 행위까지 이 법으로 불법으로 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이 내 영역이 아니면 뭐 처벌은커녕 금지하지도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의 본질은요, 개인의 표현의 자유일지라도 합리적으로 제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 뭐 상점, 학교 같이 누구나 생존을 위해서 꼭 참여해야 하는 이런 생활 영역에서만큼은 가치 있는 타인을 차별하고 공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조건을 둔 거잖아요. 그런데 네. 그러면 차별금지법 하에서 네. 뭐 직장이나 학교에서 금지된 차별적인 언행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네, 반대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처벌 조항을 새로 만드는 이런 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에 나온 유일한 벌칙 조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걸 보면 좀 의아할 수 있는데 네. 법 전체를 보면요, 이건 차별 피해자에게 보복성 불이익 조치를 했을 때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나 학교에서 차별을 당해서 진정을 제기했다고 그 사람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면 처벌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지금도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따르면요,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괴롭히면 불법입니다. 다만 처벌 대신 인권위 시정 권고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서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나온 차별금지법안은 이 구체적인 구제책에 실효성을 하나하나 좀 높여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인권위 권고 안 따르면 이 뭐 강제적으로 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이 소송에서도 손해배상 액수를 정할 때 이럴 때 피해자에게 좀 더 유리하게 바꾸도록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원래도 법적으로 성소수자를 차별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네. 이 차별금지법이 새로 생긴다고 해도 뭐 표현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11월에 헌법재판소는 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합헌이라고 결정했죠. 이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은 민주주의 장에서 허용되는 한계를 넘는 것이다, 제한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 타인의 성적 지향에 대한 개인 견해를 갖는 것은 자유겠죠. 하지만 이걸 근거로 타인의 일상이나 생존을 억압하고 위협하는 것은 이미 헌법적 권리로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을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네, 웹툰을 즐겨보지 않는 분들도 어디서 한 번쯤은 보셨을 만한 얼굴입니다. 2006년 9월에 첫 화를 내놨던 최장수 웹툰 마음의 소리가 어젯밤 1229화를 끝으로 독자들과 작별했습니다. 그 14년 동안 웹툰은 영화와 드라마가 탐내는 이야기의 보고가 됐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계획은 15년짜리니까.
난 아저씨 직업 선택이 신의 한 수였다고 봐.
일본으로 뻗어나간 인기 드라마도 1,400만 관객을 모은 영화도 모두 시작은 웹툰이었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가 넘쳐 영화와 드라마의 단골 소재가 되는 웹툰. 웹툰 전성기는 이 만화에서 시작됐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작가가 부모님과 형, 여자친구와의 일상을 코믹하게 그린 마음의 소리. 평범한 듯 평범하지 않은 실수와 기행은 사람들을 빠르게 사로잡았습니다. 여자친구에게 귀를 의심케 하는 안부 인사를 전하는가 하면 허세 가득한 독백을 스스럼 없이 내뱉는데 묘한 중독성이 있는 이런 대사들은 유행어가 됐습니다. 애니메이션과 시트콤, 게임과 손잡으며 만화가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지도 보여줬습니다. 1229화가 연재되는 동안 쌓인 조회수만 70억 건, 이미 1500만 개에 달하는 댓글엔 평생 보고 싶다, 이 만화와 함께 성장했다는 팬들의 고별사도 더해졌습니다. 연재 10년차에 처음 휴가를 갖고 단 한 번의 지각 연재도 하지 않은 작가는 그 사이 만화에도 숱하게 등장했던 여자친구 애봉이와 결혼해 가족을 잃었습니다. 완결편을 내놓으며 은퇴도 아닌데 너무 절절한 인사는 말라고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네, 독일 프로축구에서 나온 페널티킥입니다. 슛하는 순간 골대가 아니라 뒤를 돌아보죠. 축구에서 가장 단순한 장면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부담감도 큰 게 페널티킥인데요. 차는 선수와 막는 선수 사이에는 속고 속이는 복잡한 숫싸움이 펼쳐집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멀리서 보면 골대 구석에 꽂힌 평범한 페널티킥. 골키퍼는 방향을 읽고도 잡아내지 못했는데 찰나의 순간 키커의 속임 동작이 숨어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척하며 공을 차 골키퍼의 타이밍을 뺏어낸 겁니다. 빠른 공격의 순간 보지 않고 패스하고 슛하는 이 놀라운 장면은 모두가 집중하는 페널티킥에선 점처럼 보기 힘듭니다. 11m의 거리를 두고 골키퍼와 1대1로 마주하는 선수는 반드시 골을 넣어야 한다는 극심한 부담을 벗어나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짜냅니다. 슛하기 직전 살짝 뛰며 어느 쪽으로 찰지 혼란도 줘보고 넘어지면서 골키퍼의 방심을 끌어낸 뒤 갑작스럽게 일어나 슛을 집어넣습니다. 고정관념을 뒤흔들어 성공 확률을 높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달려와서 찰 거라 생각할 때 오른발만 뺐다가 공을 툭 차고 오른발로 슛을 하는 척하다 디딤발을 왼발로 골을 넣기도 합니다. 때론 키커만 공을 차는 게 아니라는 발상의 전환도 득점의 비결입니다. 골키퍼를 농락하듯 2대1 패스를 주고받고 동료에게 공을 내줘 골을 만드는 작전은 상대 혼을 쏙 빼놓습니다. 페널티킥 하나를 위해 기묘한 동작까지 동원하곤 하는데 이렇게 선수들이 몸부림치는 건 딱 하나의 골이 승패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네, 날씨 박사 시간입니다. 김세현 기상전문기자 나왔습니다. 김세현 기자, 내일이면 이제 벌써 7월이잖아요. 지금 한창인 장마가 도대체 언제 끝날지, 그리고 또 본격적인 무더위는 그러면 언제 시작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7월 한 달 날씨를 전망을 해줄 거라면서요?
네, 태풍급 장마로 어제 오늘 비가 정말 많이 왔습니다. 누적 강수량을 볼까요? 속초 설악동은 무려 316mm의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럼 7월에는 비가 어떻게 내릴까요?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째 주와 둘째 주는 장마의 영향이 계속됩니다. 흐리거나 비 오는 날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어제 오늘과 마찬가지로 집중호우가 많겠습니다. 장마는 평년과 비슷하게 20일에서 25일 사이에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마가 끝나면 강수량은 적어지지만 지역적으로 강한 소나기는 계속 있겠습니다. 이번 7월은 평년 또 작년보다 더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는 역시 장마가 끝나는 하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크게 올라 무더운 날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낮 동안 오른 기온이 식지 않는 열대야가 예상이 됩니다. 건강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네, 내일 날씨도 더 자세하게 좀 전해주시죠.
네, 내일 오후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어제부터 비가 많이 내린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다소 강한 비가 더 이어집니다. 바람 방향을 보시면 태풍급 비바람으로 우리나라에 피해를 준 이 저기압은 현재 이렇게 동해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강원 영동은 이렇게 강한 동풍의 영향이 남아있고 계속 비가 이어지는 겁니다. 점차 저기압이 이렇게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동풍도 약해지는 내일 오후에 비가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후까지 강원 영동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의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은 25도, 대구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세현 기상전문기자였습니다. 네, 저희 뉴스룸이 지난달 연속으로 다룬 현대중공업 산재 사망 추적 보도가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뽑은 5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을 받았습니다. 민언연은 현대중공업에서 사망 사고가 되풀이되는 구조적인 원인을 심층 분석해서 기업의 안전감독 회피 행태와 노동부의 형식적인 산재관리 실태를 고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너무 오래 머문 것일까? 여긴 정말 머물 곳일까? 여기서 보고 느낀 그 모든 게 내게 최선이었을까? 너무 늦었다고 하겠지. 무책임한 늦바람이